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다니엘에 대해서 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을 좀 하는 분은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모세 정도는 그래도 들어봤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초신자라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 조금 교회 신앙을 안 해도 가끔 버스에 붙어 있는 그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 이름은 몰라도 대충 다 알긴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다 얻기 원하고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마 우리 여기에도 모르지만 아마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겁니다. 또 다니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오늘 안 나왔나요 혹시? 네, 다니엘이란 이름도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제가 참고 구절을 보내진 않았는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인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져서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제 발로 차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길을 떠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세상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 실패, 고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로운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다니엘이 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거절하고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길로 세상의 좋은 것을 지금 쫓아가다가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패와 멸망의 길, 어둠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기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나에게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지혜의 역사가, 이런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도 또 다른, 때로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고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세상에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온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 1장은 바로 이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미 북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남 유다도 망하는 바로 그 과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벨론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유다의 개혁을 이끈 왕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나라에, 그 유다 나라에 다시 영적인 개혁과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망해 가던, 악한 길로 가던 그 마지막 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에 요시아 왕이 드디어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이방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유다 백성들, 이미 북이스라엘이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망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이미 봤으면서도 이 유다마저도 이제 세상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별로 이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러면 내가 너로부터 손을 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서 손을 뗀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길을 그렇게 가기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손을 뗀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요호야김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왕, 유다 나라를 대표해서 유다 왕과 이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그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기물들,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바벨론 시대가, 그럼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 손을 떼는, 하나님의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한 문장도 없지만, 한 단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의 마음이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오늘 우리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이 지도층들이 이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기다, 또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유다의 역사는 바벨론, 아, 유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지 2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서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벨론의 시대든 어떤 악한 시대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루토기를 남기셔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전에 거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하고 승리하고 자축했겠지만, 그러나 70년 뒤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정말 이 놀라운 회복의 해죠. 70년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성전 기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를 볼 때 마치 세상은 강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약하고 하나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난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바로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바벨론의 왕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너희의 인생을 지금 훈련하고 다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도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회파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을 불러가지고 모든 이 나라들을 치고 진멸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귀족과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놀라운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의 특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시대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잡혀간 유대의 그 왕족들, 귀족들,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바벨론 왕의 특혜이긴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주는 좋은 포장된 아름다운 곳이지만 믿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에 바벨론 왕이 유대인 그 잡혀간 이 왕족 그 소년들입니다. 그들에게 특혜를 베풉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리고 5절에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앞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들은 외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지적이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미 선발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들에게 뭐가 믿기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유대 땅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듣고 배웠는데 이 바벨론에 왔더니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지도 못한 세상에 좋은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바벨론에서 다 배웁니다. 바벨론의 그 뛰어난 건축과 뛰어난 첨단 기술과 그들의 그 온갖 세상에 대한 학문 그리고 바벨론이 큰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쓰는 그 공용어만 한 3개 정도 언어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적어도 바벨론에서 언어를 하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 언어를 배우고 이 세상 땅이 얼마나 넓은지 바벨론에 와서 이들이 이게 믿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만 배우고 말씀만 배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들도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똑똑한 이 소년들인데 바벨론에 왔더니 세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맨날 성경만 알고 믿음으로만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세상의 첨단 학문 기술 대학에 가서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완전히 세상에 빠지고 진화론에 빠지고 세상의 그 무슨 막시즘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학문에 마구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이 당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이 바벨론의 학문, 언어, 그들의 기술 온갖 그냥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서 유대 땅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 땅에 왔더니 세상의 모든 그 문화의 중심, 마치 우리가 이 엄남동에 살다가 저는 아직 미국 뉴욕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마치 이 젊은이들이, 소년들이 뉴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젊은이들이 마치 조선시대 살던 이 소년들이 마치 뉴욕에 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뉴욕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세상의 그 좋은 문화와 학문과 기술, 언어, 그 5절에는 또 이 왕이 어떤 그 미끼를 던집니까? 5절 말씀에는 이제는 먹는 것으로 이제 지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 과일들, 그 제국이 엄청 넓으니까 기후대가 여러 기후대가 있으니까 유대 땅에서는 보지 못한 아마도 그 왕궁에 있으면 이곳에 있으면 계속 여러 지역에서 계절을 따라서 다양한 과일이 나니까 또 농산물이 나니까 이 수도에 있으면 계속 새로운 그런 음식들을 과일들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먹는 왕의 음식들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향신료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세상에 넓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맛있는 게 많고 성경의 율법에 금해서 먹어보지 않았던 그 온갖 이런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온갖 세상에 그야말로 이 산의 진미로 온갖 맛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고 3년 동안 입히고 정말 최첨단 맨날 그 유대인들이 입던 옷만 입다가 바벨론에 와서 그들의 옷을 입어보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3년 동안 이 기간이면 완전히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사단의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특혜이지만 그 안에 각자 이들이 가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어딘가에 걸려서 미끼를 물어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여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곳에 살면서는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왕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름을 고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랑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만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야 했습니다.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이곳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온갖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포기해라.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으로 이들이 완전히 정신 개조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바벨론의 모든 이 좋은 특혜를 누리고 3년 뒤에는 너희 가운데 여기 잘 따라오면 너희를 이곳에 너희가 상류층으로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상류층으로 마음껏 이것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선발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온 유대인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제 서로 경쟁해서 이 바벨론화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온갖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 맛볼수록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갑집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모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의 가장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끼를 던지고 유혹합니다. 죄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손을 떼시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그 왕의 특혜라고 하는 이 미끼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 소년들의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눈에는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정말 내가 부러워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악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앞에 이 세상이 주는 특혜, 미끼가 던져질 때 1절에서 앞에 본 7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8절부터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앞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것을 그냥 다니엘은 한마디로 다 그냥 한꺼번에 아주 쉽게 정리해버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모든 것, 왕이 제시하는 어떤 좋은 조건들 가운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조건들, 이 바벨론이 제시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8절 말씀에 성경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유대인 이 소년들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목표는 이 왕실 장학생 교육에 선발되는 것, 오히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마음껏 이 바빌론의 문화 어느 누구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도 이들이 이제 바벨론화 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그 소년들, 왕족들, 귀족들이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갑자기 여기 와서 바벨론에 와서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때 나이를 한 16이나 17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중고등학생, 그 청소년 시기, 세상에 관심이 많고 유혹에 약하고 그 세상에 좋은 것에 관심이 많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할 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앞에서 소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다니엘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 있는 것, 나의 가장 중요한 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미끼를 물어서 죄에 넘어져서 그 내가 죄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 소년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다니엘은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 안에, 다니엘이 그냥 뭐 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왕이 그 법을 발표했는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그 일시적으로 그 법이 유효한 그 기간을 못 견뎌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먼저는 오늘 말씀의 환관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유대인 소년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을 찾아가서는 저는 자기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왕이 주는, 왕이 정한 규례대로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식민지에서 잡혀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내리는 이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의 그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황관장에게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니엘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의 이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나의 분명한 그 물러설 수 없는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곳 바벨론에 내가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 교육을 지금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면 그 나머지 다음 단추도 다 잘못 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타협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나의 그 정체성, 나의 뜻을 미리 주님 앞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니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이 가서 도움을, 자기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이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황관장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 너가 요구한 요구를 내가 받아주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가 너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황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열흘의 시험 기간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열흘의 시험 기간, 이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저 다른 소년들,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는 저 소년들의 얼굴과, 그리고 야채와 물만 먹는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비교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황관장도 다니엘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황관장이 이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그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정말 열흘 뒤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의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나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 나의 건강을 돌보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자기의 삶에 이 믿음으로 큰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황관장이 이런 기간을 보고 나서는 황관장에 대해서, 또한 이 믿음의 시험 그 두 번째는 황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할 때,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이 환관장이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어린 소년이 감히 이 바벨론 제국에 와서 왕이 내린 규례가 있는데 다니엘이 감히 왕의 음식과 규례를 거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확고한 자기의 철학과 뜻과 의지가 있고 이 용기가 있다는 것, 아, 이 다니엘과 다른 이 소년들이 남다른 아이들이구나. 환관장이 알아본 겁니다. 다 그냥 세상의 문화에 주어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환관장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실 환관장에게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자기가 말한 대로 자칫 자기가 위험한 일인데 환관장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과 이 소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다른 유대인 소년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이 세상이 주는 미끼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을 때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소년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지만 성경 원어에는 여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원래 달력에 보면 9월 달에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 달력에 보면 9월 달에 있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엘샤다이. 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달력에 보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도 있고 여러 원래 교회 달력에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가장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이 소년들이 겨우 그냥 세상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 그 쫓아가는 그 미련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다니엘과 이 소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뛰어난 지혜와 은사를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학문과 서적을 다 깨닫게 하고 그 모든 학문, 다니엘 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들 안에 그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연구 안에 그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그 창조물들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자연 만물에 대한 바벨론의 그 모든 기술과 지식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그 공용어가 세 가지인데 아람어, 아시리아어, 아카디아어, 그런 언어들을 뛰어나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지혜를 주셨다고 말할 때 이 지혜가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남유다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이것을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보인 이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 문화와 바벨론의 기술을 우상 삼아서 여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압이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 소년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니엘과 소년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와서 이곳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이 또다시 등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니엘이 가진 이 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로 뜻을 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높이시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3년이 되어서 때가 지나서 이제 유대인 소년들이 다 왕 앞에 서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른 유대인 소년들보다 뛰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들보다 그 바벨론에 있는 뛰어난 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복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이 바벨론의 왕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벨론의 그 제국 안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과 그 믿음의 친구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뛰어나도록 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의 눈과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 내가 있는 그 있는 곳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아니면 때로는 불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할 수 없는 그 나의 어떤 그 지지선, 바리케이트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뜻을 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지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도 그냥 지킬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직접적으로 물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늘날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내가 타협하고 무너진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회복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머니죠. 돈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돈 때문에 모든 악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죠. 돈, 섹스, 권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 돈과 또 육체의 쾌락, 음란과 그리고 권력,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강한 우상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론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모든 다른 것들은 나를 위해서 다 이용하고 희생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도 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러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세력들 이것을 이제 주님께로 무너뜨리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